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인 오늘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전 세계에 전쟁의 폭풍이 불고 있다고 개탄해하며 중동 사태와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한반도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고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호 신뢰가 증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뒤 격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전야인 어제 집전한 미사에서 난민들에 대한 선처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비롯된 난민들의 공경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난민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전쟁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의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하루 전인 어제 해외에 있는 미국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국 장병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모두 장병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며 성탄을 맞아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시 싸우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해외에 있는 6해 공군 등 5개 부대 지도부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구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나지브 데니시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오전 수도 카불의 정보기지 보안검색소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정보요원 2명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는 일주일 전에도 이번에 테러 공격을 벌인 국가정보기구의 훈련시설을 겨냥했었습니다. 아프간 내 IS 제휴 세력은 2015년 초부터 파키스탄과의 국경 인근 아프간 동부 지역에서 탈레반과 대적하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시리아 IS와의 연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태풍 덴빈이 베트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태풍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 약 7만 4천 명을 안전지역으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15개 주변 지역 주민 100만 여 명에게도 대피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선박 약 6만 2천 대의 운항을 금지하고 남부 상업중심지 호치민 내 각급 학교들의 전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덴빈은 어제 남주 큰계 스프레들리 군도를 강타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국경 인근으로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군과 시아파 병력은 수니파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략적 국경 인근인 베이트진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년 2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은 전쟁 행위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 서해북부는 0.5에서 2.5m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군은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발언들이 강하고 준비된 군대에 의해 뒷받침될 때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의 말에 권위와 힘이 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은 외교를 통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직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민간인들의 철수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미군 가족들을 바로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전 세계 싸움을 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1일 북한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쿠바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 군사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과 군함들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도 강화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의 고로 베쇼 대사는 22일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지난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안보리가 올해 채택한 네 번째이자 역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6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에 대응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 양을 매 90일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제유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앞선 결의 237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2397호는 또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 품목을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새 결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시한을 12개월로 명시했지만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1년을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2397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안보리는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선적한 물품과 관련된 문의를 받는 유엔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선박들이 환적을 통해 원유나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재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톤이 넘는 선박은 AIS를 장착하고 항시 켜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았던 이전 제재보다 한 걸음 더 전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day we cut deeper. After North Korea's September nuclear test, this council capped refined petroleum exports into North Korea. Today's resolution achieves an 89% total reduction.
헤일리 대사는 이날 표결 직후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는 대북 정제유 수출에 제한선을 뒀지만 이날 채택한 새 결의는 김정은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휘발유와 디젤유 등 다른 정제유 품목을 89%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로 처벌과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397호 채택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specifically thank my Chinese colleagues for working with us on the negotiations. I want to thank all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who really
결의안 협상에 협력한 중국을 비롯해 이번 결의 채택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해준 다른 이사국들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 하이타이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북핵 문제가 평화로운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기존의 쌍중단 제안을 거듭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지속적인 단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단결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을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안보리의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는 안보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2018년을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결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가능한 한 빨리 유럽연합 법률에 새 대북결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가 내년 초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체 없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무조건 전면 준수하고 추가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상원의원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미 상원의원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채택된 유엔 결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마키 의원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중국 등 나라들이 북한에 연간 400만 배럴의 원유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이 같은 원유 공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일부 국가들이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함께 병행됐을 때만이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전쟁 행위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은 유엔 안보 이사회 제재 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유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에서 구체적인 도발 계획이나 고강도 위협은 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가 전면 이행되면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유 제품의 연간 수입이 2016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북한은 안보리의 앞선 세 차례 결의에 매번 대륙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도 높게 대응해 왔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안보리가 22일에 채택한 제재 결의 2397호 올 들어 네 번째 대북 결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보리의 올해 첫 대북 결의는 지난 6월 3일에 2356호였는데요. 그때부터 반년여 사이에 4개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셈입니다. 2356호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첫 번째 제재 결의였습니다. 예. 북한이 당시 한 달에 몇 차례씩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예, 나머지 세 차례 제재 결의는 모두 ICBM 발사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8월 5일에는 7월 중 두 차례 이루어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고요. 예. 9월 13일 채택된 제재 결의 2375호는 6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 2397호는 지난달 29일에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 이제 관심사는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올 것이냐 이건 것 같습니다. 앞서 세 차례 결의에 대해서는 모두 뭐 대륙간 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북한은 지난 6월에 결의 2356호가 채택되자 7월에 두 차례 화성 14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8월 2371호 때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
9월 2375호 채택 때는 화성 12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 번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예. 없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 전례를 보면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앞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실제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선언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맞다면 제재 결의에 반발한 추가 시험 발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대응해 보인 공식 반응도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반응을 다음 단계 행동을 예상하는 가늠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앞선 세 차례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중 공통적인 점은 강한 비난과 전면 배격이었습니다.
네.
발표 형식은 6월 2356호 때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8월 2371호 때는 정부 성명, 9월에 2375 때는 외무성 보도, 그리고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입니다.
그렇군요. 외무성 보도는 북한 당국의 대외 발표 형식 가운데 가장 격이 낮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이후에 11월에는 ICBM 화성 15형이었죠.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북한의 대외 발표를 격이 높은 순으로 보면 정부 성명,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외무성 보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397호 제재 결의에 대응해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지난 9월의 외무성 보도보다 두 단계 격상된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뭐 공식 대응 형식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런 걸 근거로 추가 도발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물론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 행동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면 무게를 둬야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이번 외무성 성명에는 구체적인 추가 도발 위협은 없습니다. 가령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 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있지만
예.
추가 도발을 위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단계 움직임은 앞서 이야기하신 국면 전환의 의도 또는 정세 판단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특히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나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이 북한은 이 신년사를 통해서 핵 문제와 대미 협상,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이 내년 한해 북핵 문제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결의 2397호 채택에 따른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려고 하는 건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해상 운송 차단 가능성을 최초로 거론한 것은 11월 29일입니다. 당시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해상 운송 차단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해지는데 그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상 차단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테러 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 무역회사 소속 예성광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해상 수송을 차단해야만 제재가 효과를 내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That would choke them off. They do a lot of trade with China and they're reliant on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 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해상 봉쇄보다는 해상 차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해상 봉쇄는 말 그대로 모든 선박이 원산, 청진, 남포 등 북한 항구에 드나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 데다 이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가 이에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해상 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상 봉쇄가 전면적이라면 해상 차단은 부분적인 데다 지난 9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도 제한적이나마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공해에서의 그 인터 차단의 경우 그 기국에 동의하여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PSI를 통해서도 해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노닌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차단이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상 차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려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조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대외무역 90%가 중국과의 거래인데다 대부분 육로와 국경지대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차단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서 해상 수송 차단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무자비한 자위적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급 회의를 소집해 대북 해상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제재 결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탄생일이자 전 세계 기독교 최대 기념일인 성탄절입니다. BOA는 성탄을 맞아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부산에서 장대현 교회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임창호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임 목사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을 미리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왜 교회 이름이 장대현인가요?
장대현 교회는 제가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1907 어게인이라고 하는 장대현교회 1907년도에 성령대부흥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때 탈북민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북한 사람들이고 또 북한에 가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대현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대현교회라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교회가 제일 처음.
그렇죠. 평양에 있는 1894년도에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세우신, 널다리 꼴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신 장대현 교회를 100주년 기념하는 그 해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스스로 세운 장대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그럼 성도들이 북한분들은 몇 분 정도?
지금 어른들, 등록한 교인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출석하는 분들은 한 65명 정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한 95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부산에서?
다양하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단순 기능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학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간호대학이 간호학과만 7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제일 취약한 게 위생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호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신대학교에 다 다니죠. 3명은 이미 졸업해가지고 간호사고 4명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1명은 지금 내년에 들어갈 합격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한인들이 이민자들 네.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네.
서울도 부산도 그렇고 한국도 탈북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뭔가 구심점을 찾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야 한국에서 정착이 빠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아서 아마 이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역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좋은 역할을 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탈북민들이 적응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탈남도 또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분들의 북한 탈북민에 대한 몰 이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알다시피 한국은 북한 정권의 그 미사일과 핵의 위협, 그 다음에 동시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파트너, 이게 두 개념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은 밉잖아요. 그럼 탈북민들까지 다 보따리채로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엄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러나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는 계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이해도가 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다문화나 외국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사회 미국같이 아예 오픈된 이런 사회가 아니고 단일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강조돼 왔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배타잖아요. 거기에 탈북민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장대현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뭐.
장대현 학교는 탈북민들을 돕다가 아이들이 탈북학교가 전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이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부모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 부산에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떤 한 분이 건물을 기증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2014년도 3월 13일에 개교했는데 현재 22명이 기숙학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 탈북민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아이가 한 8명 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 자원봉사 교사들의 자녀들이 나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 22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중국, 한국 아이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기숙하면서 통일을 이제 이런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는 곳이다. 아주 글로벌한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교사들은 5명이 풀타임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한 50여 명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래서 64명이 22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기부해 주시고 교회들이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한 60% 커버가 되고 나머지 40%는 이제 그때그때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다니면서 모금하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마치 고아원 비슷한 곳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근데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셔서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북한의 이러한 그 미래를 통일을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학교를 통해서 무슨 어떤 바람이 좀 있으십니까?
통일운동이죠. 교회가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라는 게 눈앞에 있는 탈북민들을 직접 돕고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장대현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한국 청소년들이 두 학교하고 같이 우리 협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종교를 떠나서 시민운동으로 이게 번지고 있다. 이런 또 사회 다양한 그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을 장대현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부산 장대현 교회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임창호 목사였습니다. 내일은 성탄을 맞아 주한미군 병사들과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유엔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중미국과 과테말라도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군 장병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유엔이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또 채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어제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예.
이번 결의안은 이슬람 협력기구가 제출한 건데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2표, 반대 10표, 기권 24표로 통과됐습니다.
예.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우선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한 난민 65만여 명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할 것과 이들에게 모두 온전한 미얀마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국제 구호 단체들의 로힝야 난민 접근을 허용할 것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얀마로 파견할 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10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벨라루스, 시리아, 짐바브웨가 미얀마 정부와 함께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특히 중국은 최근 미나홍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초청해서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미나홍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함께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달 초에도 이 로힝야와 관련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5일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유엔 차원의 현지 조사와 구호 인력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예.
이번 결의안은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기구가 제출한 걸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유엔에서 두 번째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요, 특히 유엔 예산 담당 위원회가 이 새로운 미얀마 특사직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긍정적 신호를 보인 가운데 채택돼서 주목됩니다.
예. 미얀마 정부가 앞서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금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이요, 지난주 미얀마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양희 보고관은 당초 내년 1월 로힝야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은 라카인주를 비롯해서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미얀마 정부는 이번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우도 수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요, 이번 결의안이 주관적이고 정치적이며 미얀마에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현재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는요, 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 청소로 보고 미얀마 정부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사회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결안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남미 국가 과테말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테말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제일 처음 동조한 국가가 됐습니다.
예.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요,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현재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네, 주 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관도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뒤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과테말라가 이제 미국을 지지하고 나선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총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철회할 걸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예.
당시 표결에서도 과테말라가 미국을 지지했습니다.
예.
자, 이날 결의안이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예.
과테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반대한 9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그럼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랄레스 대통령이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뒤에 과테말라 외교부에 대사관 이전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랄레스 대통령은요, 지난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과테말라의 우방국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양국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모랄레스 대통령의 형제와 아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과테말라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과테말라 정부에 보여준 그 정부가 보여준 깊은 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외교부 당국자들도 이날 공식 또 비공식으로 과테말라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에마뉘엘 니숀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이 또 트위터에 과테말라의 중요한 결정과 진정한 우정에 감사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테말라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뭐 일정들도 발표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둘 다 아직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없는데요. 다만 그 체코가 현재 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가 모두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팔레스타인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상당히 민감한 장소인데요. 그동안 국제사회가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고 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예.
마지막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일대에서는 매일 반미, 반이스라엘 집회가 열리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취임 이후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날을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해외 미군 장병들에게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요. 어린이들에게 이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참여하는가 하면 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봤습니다.
예.
12년 전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소유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미군 장병들에게 어떤 성탄 메시지를 보냈나요?
네, 모든 미국의 가정과 자유,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장병들에게 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군 가족들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이날 카타르와 쿠웨이트, 쿠바 관타나모, 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순창을 하고 있는 미군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또 해안경비대 군인들과 각각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예.
특히 해안경비대에 대해서는 올해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당시 인명구조작전을 훌륭히 해냈다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요.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노라드에 전화를 하면 산타클로스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몰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간다는 이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지난 1955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의 위치를 궁금해하는 어린이의 전화가 이 노라드에 잘못 걸려왔는데요.
예.
당시 당직 군인이 친절하게 산타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면서 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 노라드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어린이들의 전화를 받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대통령 가족도 참여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하 2도를 기록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청주는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5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 기온 역시 영하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인 오늘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전 세계에 전쟁의 폭풍이 불고 있다고 개탄하며 중동 사태와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한반도의 대치 상태가 극복되고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호 신뢰가 증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뒤 격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전야인 어제 집전한 미사에서 난민들에 대한 선처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비롯된 난민들의 공경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난민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전쟁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봉쇄와 같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의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하루 전인 어제 해외에 있는 미국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 장병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모두 장병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며 성탄을 맞아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시 싸우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해외에 있는 6해 공군 등 5개 부대 지도부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구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나지브 데니시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오전 수도 카불의 정보기지 보안건설소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정보요원 2명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는 일주일 전에도 이번에 테러 공격을 벌인 국가정보기구의 훈련시설을 겨냥했었습니다. 아프간 내 IS 제휴 세력은 2015년 초부터 파키스탄과의 국경 인근 아프간 동부 지역에서 탈레반과 대적하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시리아 IS와의 연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태풍 덴빈이 베트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태풍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 약 7만 4천 명을 안전 지역으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15개 주변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도 대피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선박 약 6만 2천 대의 운항을 금지하고 남부 상업 중심지 호치민 내 각급 학교들의 전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덴빈은 어제 남주 큰계내 스프레틀리 군도를 강타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국경 인근으로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군과 시아파 병력은 순위파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략적 국경 인근인 베이트진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